다시 일어나셔서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군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9장과 10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그 나라 즉 신정 국가에서 왕정 국가로 이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8장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가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원치 않아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싫어서 다른 나라처럼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왕을 원하고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보며 하나님은 마음을 아파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도 18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어하여서 이렇게 왕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은 2주절에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처럼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허락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거나 그들을 싫어서 그들이 정말 늘 말을 듣지 않아서 포기하고 기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들에게 이것을 또한 걷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이제 왕을 원했으니까 너희들이 왕을 세우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9장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이스라엘 왕을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친히 제비를 뽑기도 하셔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사울 하면 이 사울이 바울이 된 거지만 구약의 사울은 딱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쁜 X, 예? 그리고 나쁜 왕. 딱 이 생각이 딱 들죠.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 사울이 계속해서 악한 왕이라는 것을 생각하기에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드냐면 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을 뽑으시는데 사울을 뽑으셨을까? 아니 뽑으시려면 정말 괜찮고 정말 잘되고 이 능력도 있고 정치력도 있고 힘이 있고 또한 그 왕으로서 잘 이끌어 나갈 사람, 이 다른 나라처럼 똑같이 정치력과 군사력과 경제력과 사회적으로 일으킬 사람을 세우시고 그와 함께 하시지 않고 왜 사울 같은 사람을 뽑으셔서 악하게 왕이 되고 또한 악하게 다윗을 죽이려 하고 왜 이러한 사울을 뽑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궁금하죠. 그러면 사울은 누굽니까? 9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9장 1절을 보게 되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라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우리가 사사기 20장과 21절을 보게 되면 이 베냐민 지파의 나쁜 행동과 뉘우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싸움이 일어나고 많은 베냐민 사람들이 죽어납니다. 가장 작고 작은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이 사울을 뽑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색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력한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이 1절에 유력하다는 것은 부자 집이라 합니다. 그리고 준수하다는 것은 잘생겼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부자이고 잘생기고 또한 키 큰 사람을 뽑으셨다고 생각하지만 9장을 쭉 읽어보시다 보면은 어떠한 생각이라면 아 착한 아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빠가 이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아들 보고 찾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몇날 며칠을 찾다가 못 찾습니다. 못 찾다가 어떠한 걱정까지 하냐면 내가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아빠가 걱정하니까 빨리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종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종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이 선지자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그 암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떻게 집에 갈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라고 하면서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미리 말씀하셔서 이 찾아올 사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읍니다. 그리고 나고 10장이 어떻게 되냐면 이 세 가지 징조를 얘기하면서 너가 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의심이 되고 또한 아직도 못 믿다면 이 징조들을 보아라. 이 징조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확실히 알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모든 징조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렇게 미스바에서 외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왕을 주신다. 그 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다. 그렇게 하시면서 제비 뽑기를 했는데 각 지파마다 천 명씩 나왔으니까 몇 명이 다 모인 겁니까? 몇 명이 뽑힌 겁니까? 12 곱하기 천이니까 12,000명이 나온 겁니다. 그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베냐민 지파에서 가족이 뽑히고 또한 그 기세 사람, 그 가족이 뽑혀서 사울이라는 그 청년이 뽑힙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이 청년이 뽑혔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오늘 제목이 뭐죠?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와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인간들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셨는데, 그리고 한 제비 뽑아가지고 이 사람을 뽑았는데 자기들이 모른다고 하나님께 여쭙니다. 다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여쭙지 않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할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대답하시되. 이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넘치나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왕으로 세우셔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저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있다. 그래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 같은 사람을 뽑았는가? 하나님은 왜 사울을 뽑아셔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가? 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생각해야 되는데, 우선은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뽑으셨고 이 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는가? 라는 것을 좀 봐야 되는데, 한번 신명기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Deuteronomy chapter 17. 이 신명기는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가 세 번 설교한 내용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14절부터입니다. 다시 읽게요. 17장 14절부터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이를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의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이제 왕을 원한다면 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뽑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뽑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병거를 많이 두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산다는 것은 이 병거가 많고 또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뛰어나거나 훌륭한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거를 많이 두지 마라. 또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래요. 왜 아내를 두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의 일례로 솔로몬이 아내를 두어서 많이 두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신들을 섬기죠. 그래서 많은 아내를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다. 이 왕이라는 직분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서를 따라 그 책을 쓰며 그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합니다. 왕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또한 그 말씀대로 백성들이 살아가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통치자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직분이지 그가 다른 그 누구 위에 서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이라는 것,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 다른 것이다. 왕의 직분은 또한 제사장의 직분은 똑같이 선지자의 직분은 무엇이냐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그들의 직분이다, 그들의 역할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그 뛰어나고 정치력 있고 경제력 있고 또한 사회적으로 똑똑하고 그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사울을 뽑습니다. 사울이라는 그것은 이 그가 착하거나 좋고 또한 효자로서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작고 작은 이 불량배들이 오늘 읽었죠? 27절을 보게 되면 불량배들이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인정치도 않는 그런 사람을 뽑은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냐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다시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0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그 세 징조 중에서 한 가지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3절입니다. 10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물어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돌아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이고요. 첫 번째가 2절입니다. 라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오 하더라 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이런 징조가 너에게 일어날 것이고 이 징조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이루어집니다. 구절을 보세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그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 징조들이 다 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흘러가면서 본 게 뭐냐면 구절입니다. 그가 사무엘에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또한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므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읽다 보면 여기서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또한 이 모든 것이 다 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울을 택하셔서 사울에게 맡겨서 네가 이제 왕 됐다. 너가 뭐든지 다 알아서 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새 마음을 주셨고 또한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 시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그 역할과 직분을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영을 부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 너래 그래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라고 하면서 관심을 떨거나 아니면 아무런 조치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왕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왕에게 사울에게 함께 하셔서 새 힘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또한 영까지 부어주셔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을 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사울은 이렇게 영까지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바라보며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아시다시피 이 영이 끝까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임하였다가 떠나시기도 하고 떠나셨다가 임하기도 합니다. 다 아시죠? 예전에 한번 제가 이것에 대해 설교를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자주 보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사울만 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 구약 백성들보다 더욱더 우리가 축복받은 것은 뭐냐면 이 성령은 한번 임재하시면 끝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새 마음과 또한 이 영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하여서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것처럼 다른 왕들이 그렇게 부름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이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 수 있는 그 특권과 그 권리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울처럼 내 욕심을 바라고 내가 바라고 나를 원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이 길을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보다 더욱더 강력한 사람, 정치적인 사람, 또한 군사적으로 뛰어나서 이 이스라엘을 더욱더 강하게 그렇게 만드는 사람을 원합니다. 우리 또한 똑같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고 그것을 늘 바라고 원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당연히 그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나 그것만 강조하고 하나님을 이방으로 이방신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축복 주세요 라고 한다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이방신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그렇게 늘 하나님께서 통치자시고 주권자이신 것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며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선택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또 새 영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이 복음을 들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내 자신부터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선포하며 사는 그런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똑같이 우리의 불만과 불평, 또한 우리의 어려움, 고통,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우리 와스가 실패하고 실수한다 하더라도 괜찮다, 한번 다시 일어나서 또 가자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고 온전히 순종하시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